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주 피로 경제가 못했죠. 시켰는데 그러면은 오늘 설교 중에 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 9절 말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 9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 교황이라는 명칭을 아시죠? 가톨릭 교회 수장인데,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266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의 명칭을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의 대리자였더랬습니다. 근데 중세로 지나오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세에 아주 암흑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하기보다도 정말 부패한 종교 권력의 정점이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의 명칭을 만들어내는데 교황을 지칭하는 명칭 말이에요. Servus Servorum Dei라는 명칭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종. 그래놓고 가장 그 교황 때 엄청난 타락과 부패를 자행합니다. 교황의 명칭 중에 하나가 Pontifex Maximu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교황을 지칭하는 명칭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ontifex Maximus라는 단어인데, 다리를 뜻하는 pons와 만들다라는 라틴어인 fascio에다가 가장 으뜸인 자라고 하는 Maximus가 결합된 단어예요. 교황을 지칭하는. 다리 만들다 가장 으뜸인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으뜸 다리, 최고의 연결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에요. 사도가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뜻과는 동떨어진 실행 가운데서 종교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왜 높은 지위를 원하나? 직위에 행사할 수 있는 힘과 대접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과 대접이 다르다. 그래서 수하의 사람들은 직위에서 오는 무게감과 부담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그 무게감, 그 다음에 그 대접, 힘, 그것을 즐기는 반면에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주석이 되어 있으면 폐를 끼칠 때이나 라고 하는 주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9절에 있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할 때 이 단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폐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거는 명사이고요. 동일한 헬라어 단어. 그 다음에 9절에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마땅히 무게감을 행사하면서 부담을, 폐를 줄 수 있으나 이 뜻이 착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캐치해야 되는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단어입니다. 조금만 진행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갔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셨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나를 그분의 대리자로 파송했다. 그분 대신 내가 왔다. 여기까지 맞아요. 잘못 증거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부각시키면서 그러니 나를 함부로 대접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음포로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중국하고 조선 이 서로 동떨어진 어떤 그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은 황제의 명을 받은 그 사신이 조선 땅에 오게 되면은 심지어 왕들까지도 곤란한 처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세종 대왕도 중국 사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황제의 권세를 업은 사신이 한국 땅에 와서 부리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서 하는 그런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 예수 그들을 대하듯 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임무에 충실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뭐냐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본을 염두에 두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계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정까지도 고스란히 그 주 예수님께서 품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주는, 표현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에이전트로서 자기 자신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을 보이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권세가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웁니다. 밑에 아찔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시험하여 가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라고 하면서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조롱을 퍼붓습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유혹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12군단 수천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비웃는 자들의 모든 입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놀라운 표정으로 보는 가운데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류를 그분께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지배했던 영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도에게 고스란히 재현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부담을 주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를 지배했던 것은 막 거듭난 이들의 필요에 집중을 했지 자신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필요경제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영광을 얻는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좋네요. 이 모드대로 쭉 나갑니다. 다른 이거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여러분 텍스트 봐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유모라는 말은요 영어에 보면은 그 wet nurse가 있고 dry nurse가 있습니다. 표현이 그 차이는 wet nurse 같은 경우에는 젖을 먹이는 그 유모를 wet nurse라고 해요. 젖을 먹이지 않는 경우에는 dry nurs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유모는 사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요. 뭐 certificate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뢰할 만하고 이 아이의 심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르고 고른 사람을 아이의 유모로 그렇게 위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유모가 다른 사람에게 공인된 검증을 거친 유모예요.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케어한다고요? 자기 자녀를. 유모가 남의 자녀를 케어할 때 이 사람이 그때 사이에서 신뢰할 만한 좋은 널스예요. 좋은 유모예요. 그래서 남의 아이지만 잘 키웁니다. 남의 아이지만 잘 돌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자기 아이를 돌보는 유모의 마음처럼 아이의 필요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취하는 것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상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항상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역자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 사업을 성공시키듯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많이 하죠. 하나님은 크기에 큰 인상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것에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영광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나중에. 지금 사람과 사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취하려고 애쓰는 것은요, 사역 대상에게 무엇을 내가 받아낼 수가 있지? 무엇을 내가 취할 수가 있지?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무엇이 이들에게 필요하지? 무엇을 내가 조심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에 맞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요. 이 아이가 세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처럼 비질들로부터 이들이 보호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막았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애정을 표현하듯이 동일하게 실질적인 차원으로 사도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더합니다. 그것이 내 존재가 목숨이 이를 위해서 필요하니 그것까지 주겠다. 그 다음 9절이 8절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의 마음입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첫 부분에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이같이 사모하여 이 사모하여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어떤 차원인가 하면 그 헬라의 그 문서 가운데 부모가 죽은 아이를 그리워할 때 이 단어들이 등장해요. 지금 현재로 이제 적용하자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세균 감염될까 봐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5번 정도는 방문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처럼 제한되어 있는 마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 부모가 느끼는 그 감정을 여기 나와 있는 사모하여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고린도에 있어요. 몇 달 전에 예수를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핍박이 있고 그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가능성도 있고 사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까? 영적으로 생존할까? 아, 하나님. 그들이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여기서 유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것을 사모하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 사역자는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사역자죠? 저는 아내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전부 다 사역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떤 사람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그룹 두세 명 있는 곳에 마이크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이 강대상이 있든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간접,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이런 인상을 끼치면 다른 사람보다 와, 저 사람 말 잘한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 말을 듣기를 내가 갈급해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화 되는지 기억하는지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 나중에 받는다니까요. 이것은 사역자가 계속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이 없어요. 이 진리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항상 나중에 받는 그 상급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쓴다. 아니요. 오늘은 정리된 것 같은데 다른 상황에서는 왜 사람들이 박수가 없지? 왜 사람들이 박수가 없지? 8절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박경 집사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멘. 야, 이거 효과 있네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표현한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장소에 그분이 계셨더라면 나를 통해서 이 말을, 이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집에 종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종에게 서신을 주면서 저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오느라라고 했을 때 1번 종은 이 주인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인 반면에 두 번째 종은요, 일 자체 전달하라고 했지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그냥 던져주듯이 오는 거예요. 일을 두 개 다, 두 종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가서 주인의 심정을 온전히 알고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 누구누구 김점지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다던데요? 이렇게 탁. 이것을 들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게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고. 우리가 잘못 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심해서 그래야 됩니다. 애들은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들을 잘못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요나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드는 하나 진리를 오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요나가 큰 물고기에 갇혔다가 위기 가운데 살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마음속에는 아직 이 니느웨의 악독, 죄악이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이 성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했더니 3장 10절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요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나에게만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 희한하게 불편해요. 이런 영이 있을 한에는 우리가 요나를 지배했던 이 육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시켜주기 위해서 교훈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행동을 더 하십니다. 4장 1절 2절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에 대해서요? 니느웨의 성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물고기 그 배 속에서 구출되어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과연 그가 구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성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출되어지는 것을 사랑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는 절규하지 않는 그 속성이 요나에게 고스란히 임해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것이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기준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싫어요. 5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제 필요가 생겼어요. 자기 필요가. 팔레스타인에는 엄청나게 해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기 위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관람은 해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해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는 굴을 예비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는 굴을 거두어가세요. 그때 요나가 성을 냅니다. 죽기까지 성을 낸다 이렇게 크게 성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밥 능쿨을 아꼈거든. 우리는 생각보다 엄청 이기적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가 파워가 없습니다. 진리를 사는 자가,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진리를 전할 때에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솟아나요. 근데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전할 때에는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품일하지 못하는 자가 네, 얼마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계획도 있고 너를 향해서 선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이 니느웨 성읍도 있거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많이많이가 사역의 목표가 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죄로 신음하고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통과 공경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공감하면서 메신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는 그런 심정으로 무장되지 아니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무장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될 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잘못 드러낼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기한 사역을 냉랭한 임무 수행의 차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대접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행하기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마음을 내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정한 구절들은 외워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내 마음이 한번 설교를 듣거나 묵상하거나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해놓고 거듭거듭 이것을 반추함으로써 되새김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과 인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복지가 우선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보죠.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놓으셨어요. 손으로. 18장 3절에는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나와요. 18장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 성경은 의역한 것인데, 가죽을, 그 생짜된 그 가죽을 갖다가 이게 그, 그칠거든요. 그것을 두드려서 무두질을 한다. 그래서 펴서 부들부들한 소가죽, 그러니까 우리가 쓸만한 그 가죽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그 제품, 이 태블릿 카바 좀 만들어주세요. 10일 안에요.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라비들은 각각 하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라비로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직업이 하나 이상씩은 있었어요. 사도바울은 뭐였다고요? 가죽을 다듬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하는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사용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조금 보겠습니다.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왜 여러 번 자지 못했을까요? 수고하여 애쓰고 지금 납입 기일이 손님들이 이렇게 요구해서 날짜가 촉박한 거예요.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그게 날짜는 며칠 남지 않았고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이 말이에요. 이 목맥 가운데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바울이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절에 보면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부담 주지 아니하려고 짐스럽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친정에 가서 쉬고 싶다 그렇게 하지 시댁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 사람 있나요? 친정에 가서 쉬고 싶다의 반대말이 시댁에는 부담이 된다. 짐스럽다. 이 말이죠. 어떤 형식으로든 좋은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때 그 짐, 부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짐 지우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자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에 혹시라도 하나 우리를 보는 눈이 아 대접받으려 하는구나. 이전에 지나간 연사들처럼 이렇게 금품을 더 챙기려고 하는구나. 혹시라도 있을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를 산 사도의 메시지가 열매를 맺어서 재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재생산의 현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한 이것이요 그들에게 사도가 감사하는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세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하나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 사도 바울이 진리를 자기 자신이 사는 가운데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재생산의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유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것은 범사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나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금석을, 내가 잘 살고 있나 잘 살고 있지 못하나 하는 그 시금석을 역할을 합니다. 이 전자를 택하느냐 후자를 택하느냐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이게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 선택에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달렸습니다. 참 늦게 결혼 생활 관련해서 깨달은 이 실제적인 진리가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부부관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배우자를 보는 나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크게 영향을 미쳐요. 배우자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보면 이 부부관계 수준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배우자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하려고 보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는 그 관점이 나를 칭송해주고 금전적인 혜택을 입혀주고 나의 애고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줘야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 이 목적이 주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 이런 오해 소지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밤낮으로 내 직업, 그 스킬을 이용해서 이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가 열을 받는 것, 생활비를 그들에 위해서 공개받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이들이 사랑에 필요한 존재이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진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급선무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내 필요를 지금 제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삶의 반경 가운데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그 사랑에, 그분의 진리에, 능력의 은혜의 도관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나를 영광대 평가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주님을 드러냈고 그 주님의 도구로 충성을 했는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 공동체는 이러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수호가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